기독교는 신비가 가득한 종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탄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을 신화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이라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 계산 방식입니다. Before AD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해를 Anno Domini AD 곧 도미니 선생님 또는 주님의 해 주님의 해 거기서부터 1년, 2년, 3년 그렇게 해서 2021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은 예수님 전 Before Christ 그렇게 연대를 갈라서 계산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왜요?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세상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신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비를, 그 신비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탄의 신비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가장 신비로운 것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 처녀. 처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생식의 원리, 번식의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임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고 그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의학이고 상식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에 왔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초월한 한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우리 주님의 탄생입니다. 그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예고하는 소위 탄생고지라고 하죠. 탄생을 알려주는 그 일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은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그 경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데 이 이야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아직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소문에 의해서 요셉의 귀에 들렸는지 어쩌다 요셉이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은 원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그 약혼의 그 계약에 따라서 자기는 바르게 그렇게 그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 일을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 이거 그냥 가만히 덮고 난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파혼을 생각한 겁니다. 아, 이 여자하고는 내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서 20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임신돼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보다도 더 전에 얼마나 전일지 잘 모르겠어요. 3개월 전일지 4개월 전일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여러분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여자는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 이 처녀, 약혼한 처녀. 이거를 우리는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동정녀라고 그렇게 이름을 따로 붙이기도 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데 누가 보면 1장 31절 말씀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한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고 인티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수도 없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일 크리스마스 때 늘 들으셨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런 그 관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 더더구나 말입니다.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온전히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예수님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건대는요, 당사자 두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두 사람이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리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까? 마리아. 천사 얘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인다, 설사 받아들인다 치고 이걸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오 그래? 오 할렐루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 이것을 지금 자기는 약혼한 몸입니다. 약혼한 남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남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그 유대 사회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 남자가 아니요 이래버리면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면 길거리에 내몰리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니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누가 보면 1장 38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천사가 말씀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는요, 이 여인이 요셉에게도 가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쭉 이렇게 좀 추리를 추론을 해보건데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알았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걸 보면 이 이야기를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남자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걸 믿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그 일을 삭히지 않았을 까. 어떻든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루지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겠어요? 요셉.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자존심을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자존심이 걸리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내가 아무개 여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적어도 믿고 약혼까지 했는데 바람을 피워?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아, 이거, 이 여자 몹쓸 여자네. 아, 그냥, 이걸 드러내? 고발을 해? 사람들한테, 아니요, 얘기해가지고 이 여자를 거리로 내몰아가지고 돈 맞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오고 갔겠어요? 근데 이 사람 점잖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고, 아, 이게 속으로 파혼하고 끝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밤에 잠을 자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수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그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하니까 그 사실을 분부대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소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분부대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우리가 못 믿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신기롭게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성령 으로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번식 원리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생명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케 하는 그런 원리를 따랐습니다. 사람의 혈통이 배제된 그런 탄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인해서 잉태한 그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생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들,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들.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개를 아들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개가 아들을 낳으면 뭡니까? 장님 뭡니까? 개죠, 개. 우리는 보통 강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개죠. 그렇죠? 소가 아들을 낳으면요. 소지요. 송아지, 소. 소지요. 본질적으로 섭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요. 개입니까? 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그 본질적인 출처를 하나님에다 두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고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버릇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이야기? 병자를 말씀으로 천만 대거나 그러시면 그냥 낳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병자 고치는 이야기는 지금도 있어요. 의사들이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고 다른 방식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낫다 그러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본성이 본지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 본지 본체가 하나님이셨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다하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정녀 탄생에서 비롯된 아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탄생한 그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말씀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도성인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도성인신의 의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그런 데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욕망, 사람의 그 감정, 사람의 고통에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 이야기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슬프셨고, 예수님 기뻐하셨고, 예수님 아파하셨고, 예수님 주무셨고, 예수님 음식을 드셨고, 이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제한된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사셨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입니다. 동정. 이 단어가 조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동정. 옛날 성경은 차라리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궁휼에 동참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순. 순이라는 단어하고 파세오. 순 파세오라고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원형을 분석해보면 순과 그 다음에 파스코스라는 그런 단어가 합한 거래요. 아, 그런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원어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 함께 파스크스 말은 고난을 받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그 점점 육신의 쇠약에 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가운데, 탄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양성,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예고된 탄생이 신비롭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라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증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무엇이 그런 사건이냐면 이 모든 된 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이런 모든 이야기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기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다음 시간에 좀 제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그 사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이사야가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다. 이게 선지자가 예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이게 뭐가 이상하냐? 천사가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가르친 사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이런 그 예고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긴 못하고요,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사건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으로 좀 한 장만 좀 넘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이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로 한 40여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학자들 견해로는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여행을 나귀 타고 여행을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경배한 이야기까지가 한 40여일 정도 지난 이야기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헤롯에 대해 아주 진절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온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막 3시간의 소문이 퍼집니다. 이 소문이 헤롯 왕궁에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방박사들을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서 그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걸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헤롯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유대인 왕이 지금 태어나셨다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인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베들레헴의 땅에서 난다고 미가가 예언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두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율법을 전문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한 5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 이야기니까 500에서 한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날지를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로 8절에는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모십니다. 가만히 따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때가 언제냐? 그 별을 언제 발견했느냐? 당신들이 생각할 때 어느 그 태어난 때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걸 자세히 물어봅니다. 속셈은 뭐였느냐면요. 속셈은 따로 있는데 겉으로는 나도 당신들 경배하면 나도 가서 좀 경배 좀 하게 좀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속셈은 죽여 없애려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뭐 사람들 모르는구나 베들레헴 쪽으로 가봐야지 가면 가다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만나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헤롯이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가려고 하는데 밤에 꿈에 또 천사가 진실 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꿈에 또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신해라. 그래서 밤에 그 주섬주섬 짜가지고 피신을 간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는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피신해 가서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해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는 다음에 그걸 다시 불러내는 작업을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마태는 그 말씀의 응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때 건져낸 이야기의 그런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피신이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낸 그 아들을 불러낸 이야기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벌써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아이들 학살하는 이야기 그렇게 한 다음에 동방 박사들 제길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이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헤롯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25절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아들을 잃은 여인들이 심히 슬픈 고통 가운데서 통곡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동정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남은 생에 대한 예언도 수없이 많습니다. 태어난 것도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더 많이 준비하는데 시간상 줄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가 예언에 의해서 미리 다 점검된 대로 됐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이야기 가운데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원래 나사렛 쪽에서 살았는데, 갈릴리에 살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됐을까?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그때 당시 총독을 동원해가지고 호적령을 내리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바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계획을 하셨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다 알리시고 한 그 사건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이 사건들을 쭉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참에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때가 참에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빅 픽처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이라는 대서사시에 그런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어요. 이 구상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규가 유다에게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태어날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쩌다, 아니 우연히 그냥 그때 그렇게 됐어,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는 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신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탄생, 성탄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신비롭고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아니 심지어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한 것이라든지 어디서 태어난 것이라든지 그 사건, 태어난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